가장 중요한 부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서신서든지 그들 모두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주님께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의 외관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곧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이 일이 언제 생깁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당신이 언제 다시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존야오? 나는 곧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아는 주님의 지혜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가 2000년 후에 오겠다라고 대답했다면, 조지가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0년 후에 올 것이다. 아마도 그 반응은,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는 생각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 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2000년 후에 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 카리나가 저쪽에 있는데 언제 미국에 올 거냐라고 물었을 때 카리나가 20년 후에 갈 거라고 답하면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다음 달에 온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주님의 지혜는 놀라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질문은 당신의 그 왕국,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을 언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왕인데 언제 이 모든 것을 회복 하시겠습니까? 가급적 빨리 하셔야죠. 주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역시 그들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 명령을 주셨을 뿐입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이 복음을 듣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이 아주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바로 그쪽에도 또 지금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정확한 성경 번역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다 믿었습니다. 요한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도 이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후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준비하라.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아모스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회개하라.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라. 너희가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고향에 보시면 여러분 고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 일단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괜찮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가 천천히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왜 그분에게 그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벤슨, 차이가 있나요? 켈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차이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직접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사실이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상관하지 않으면 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을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그분이 오시면 직접 볼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요한, 그들 앞에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그에게서는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그 아버지의 왕국에서 어떻게 나타나실 건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공교하게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그의 왕국에서 그분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시온 산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까? 이것은 영광스런 소망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짐승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짐승을 만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대면하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을 대면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들림 받을 거야. 그러면, 그리고 걱정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끔찍한 짐승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요한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짐승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어떠십니까? 물론 아니죠. 아무도 짐승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들림받고 싶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직업에서도 너희 그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편에서 직분을 살아낸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음식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꺼이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도록 하면서, 나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을 돕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도록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이걸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읽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짐승이 어떤지 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가 왔을 때 그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은, 잘못 번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여기는 그 용입니다. 용. I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에 대한 묘사. 다니엘에서 바벨론 황제, 바사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들. 그들과 다른 점은 그 모든 것들의 총체,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이게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비밀스럽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3년 밭, 바로 있다. 200, 1260일. 다 이해가 되시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이, 우리 모두, 우리가 바라건대, 이때 하늘에 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 이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 위에, 아까는 하늘에 사는 성도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 그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하늘에 있는 그 들림받은 성도들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7절. 이 성도들은 누군가?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들림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이때가 되면 마커스 어디 있고 싶습니까? 위에 아니면 이 땅에? 당연히 위에 있고 싶죠. 여러분 그 위에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위에 있겠습니까?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까? 그 루프트한자가 여러분을 데려다 줍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들이 되면 들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짐승은 그 성도들과 싸우고 그 짐승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는데 아마 2 빌리언 정도 20 그런데 14만 4천만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짐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은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 끔찍한 짐승. 오늘 이 짐승을 어디서 볼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볼수 있죠? 그런 짐승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까 봤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마 보여줄 것입니다. 유엔. 지금 유엔. 그 앞에 가면 이러한 이 짐승의 형상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생김새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유엔 그 유엔 본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입니다. 요 모양대로. 여러분, 그러한 조형물을 여러분 정원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유엔 건물 앞에 가보면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UN, United Nations가 아니라 그렇다면 분열시키는, 예, 저기 사진을, 네,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피스트. 네, 저런 조형물을 지금 여기에 보면 UN 건물 앞에 지금 저 조형물,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았죠? 보이나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평화로 보입니까? 그 유엔이라는 건물 앞에 어떻게 이러한 조형물을 놓을 수 있는지. 네. 이거 보고 악몽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지금 존영재님이 그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머리 개수는 여기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간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을, 이런 조형물을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엔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사진 찍어서 여러분 방에 갖다 놓고 싶습니까? 참, 참 끔찍한 일입니다. 바로 유엔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짐승이 도래할 것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짐승. 도대체 유엔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직 진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끔찍하겠죠? 자, 여기.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곱 개의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 짐승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7절. 7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고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바로 이것이 그 짐승입니다. 13절에, 13장에 나와 있던 거하고 똑같죠. 13장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있었던 자 중에 있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설명해주고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8절, 9절입니다. 그 8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다. 리다. 자, 이렇게 이미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여. 이거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일곱 산들의 도시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 여자는 바티칸을 말합니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다른 하나가 일곱 번째 왕이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얼마나 짧은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되죠? 40년 이렇지 않죠? 이 왕,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다섯은 망했고, 다섯은 하나는 있고, 즉,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때 있었던 그때의 그 왕, 황제는 아직 짐승이 아닙니다. 앞에 다섯 중에 한 명이 옵니다. 자, 그럼 이 다섯 중에 누구일까요? 아주, 여기 사실 이 황제들은 모두 다 굉장히 불행하게 다 죽었습니다. 살해됐습니다. 독살되거나 로마 황제들 모두가 다, 이 다섯은 다 그렇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앞에 다섯, 요한 전에 다섯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시저. 그 다섯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는 안토니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죽었고, 그가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타이베리우스. 두 번째죠. 역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디오가 세 번째이고, 그리고, 칼리굴라가 있고, 네로가 있습니다. 이 다섯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는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도미시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지금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때가 아주 가깝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중에 누가 아까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그리고 다시 13장으로 돌아가면 그 짐승의 이름이 나오지요. 666 3장 18절. 누구의 이 다섯 중에 누구의 이름이 666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저 네로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왕. 네로는 당시에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죽었을 때 정말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11절, 전에 있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있었다가 아직 오직 않았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왕이 누굴까요? 일곱 번째 왕이 중요합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제 아까 자, 이제 왕이 몇 명일까요? 아까 뿔은 일곱이었죠?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엔 또 여덟 번째 왕이 나옵니까? 분명히 아까 짐승은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그래서 이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종의 퍼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일곱 번째 왕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대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계시록 13장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짐승이. 지금 그쪽에서, 그 속에서, 그 밑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년 반에 그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 뿔, 그들은 열 왕이니 그 당시엔 권세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얻고 있습니다. 이들도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바로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러분, 이 군대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리고 진실한 자, 즉 충성된 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오는 것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또 택함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달아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겠습니까?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곱 번째 왕이 오면, 13절, 말한 것처럼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된것 같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에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즉 총에 맞는다거나 바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되겠죠. 죽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저갱에 있었던 그 자가 올라와서 그 영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가 여덟 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할리우드 영화를 다 합해도 이와 같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왕입니다. 일곱. 있었고, 먼저 있었던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죽은 일곱째 왕에게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덟 번째 왕은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것이 죽은 일곱 번째 왕에게 그 시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나타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 아셔야 되겠죠? 그게 일어날 때 놀라지 않도록. 그런데 요한이 이미 써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 분명히 그 말. 사도 요한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왕은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금 줌으로도 이 집회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 시차가 안 맞아도. 줌으로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석도 아니고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아,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미 했죠. 생명. 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서 제사장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누구나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해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준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젠 다 압니다. 요한도 너희를 가르칠 어떤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을 잃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에 그 기름 부음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 기름 부음은 항상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으로 그것과 섞이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올지 지금 이미 여기 성경에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까 우리가 조형물도 보았죠.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무섭게 겁주려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서에서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과 사랑. 빛과 사랑. 그리고 기름 부음. 바로 그 성령. 성령. 그리고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어떻게 이런저런 것을 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아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적었고,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미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예, 요한 1서와 아주 비슷하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속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씀을 읽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읽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6장. 내가 7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너희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그런데 여러분은 왜 성령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부담이 무엇인가? 부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성령께서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게 해달라. 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냥 성경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는 말하는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어렵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래 올 일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장래 일들을. 가짜뉴스를 듣지 마십시오. 그 가짜뉴스만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없습니다. CNN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성령은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말해줄, 우리가 유일하게 필요한 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 더 이상 이렇게 집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할 필요도 없고, 저 아내와 제 자녀들이 너무 아버지가 너무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듣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이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의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틀린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해도 기뻐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새 언약,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를 알미라.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기 어린 자매 몇 살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네, 12살 소녀도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 그 아주 어린 교회에 보낸 가장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각 챕터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들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피곤하셨을 텐데.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곧 세워질 예루살렘의 제3 성전,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 세워졌었죠. 그런데 또 타이투스가 완전히 다 파괴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들이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4절에 나온 것은 바로 그 제3성전인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누가 여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막지 않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이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해진 때에 하기 위해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막는 것이 있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지금 8절 읽고 계십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멘. 우리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고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갔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형제님이 읽고 계셨는데 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으셨습니다. 2절, 2절부터 쭉 읽으셨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런 것을, 모든 것. 이두 나라,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들이 지금 준비되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악몽 꾸지 마시고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